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를 딱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 그런 확신이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삶을 주도적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몸과는 우리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도 늘 유익하게 하고 강건케 하고 건강하게 해주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 함께 있는 이 예배당 가운데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어떤 영이냐면 감동의 영이에요.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예배할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가능성의 영입니다. 성령은 항상 가능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말씀이 믿어지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경우든지 예배의 자리에 앉으면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고 또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어떤 영이냐 하면은 기쁨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은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 상관없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고 기뻐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성령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보혜사가 헬라어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라는 말은 곁에서 옆에서라는 뜻입니다. 이 클레토스라는 말은 뭐냐면은 돕는 자,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비교하면은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늘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플러스 알파가 작동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성령님은 불가능의 영이 아니고 가능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뭡니까?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지만은 내가 발을 옮길 때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되게 해주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성령님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님께 늘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고 복음을 위해 살고 정직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이 땅에서 고난과 시련과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위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순교도 하고, 그 위로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고난 중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그런 역사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우리의 육신도 강건하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도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들이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임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살 때 속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실패감에 젖어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외로울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걱정,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누를 때에 사람들은 몰라도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어떤 경우든지 분노, 공격성, 원한, 미움, 보복, 복수심, 정죄, 판단, 비난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이런 것이 있으면은 성령님을 자꾸 회방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요, 어떤 경우에도 기뻐해라, 어떤 경우에도 감사해라, 어떤 경우에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를 권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경 긴장에서의 해방이라는 임상 자료를 발표한 그 데이비드 핑크라고 하는 신경과 의사는 2년 동안 약 1만 명을 상대로 해서 그 환자를 상대해서 상담을 해본 결과 보니까 긴장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사람들 몸에 이상 징조가 나타나는 그 모든 원인이 뭐냐 하면 다 판단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판단 전문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나 그 어떤 것이나 다른 사람이나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에 내어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섭리 가운데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유익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래요. 예수 믿으면요,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돼요. 아멘.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끝났다고 하는 것,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 것은 절대로 우리가 끝났다고 해도 끝난 것으로 봐주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함께 하기 위하여 불렀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이건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받습니다만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 이거 뭐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뭘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느냐면은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님을 구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 하는 사실, 이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은 자꾸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다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성령 강림 주간을 이제 앞에 놓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도 있고 위로도 있고 기쁨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계속 살면은 마음이 괴롭잖아요? 심신이 피곤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 안에서 탄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회개하죠? 돌이켜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지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과 사귐에 있어서는 서로 불편하고 이랬으면은 그것이 금방 뭐 사과 안 돼서 금방 기쁨이 확 있고 이렇지 않아요. 근데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래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다, 혹은 불신앙이 있다, 혹은 연약해서 죄를 지었다, 그렇지만은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깊이 앉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이러면요, 금방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주느냐? 여러분 해보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대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본문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랬습니다. 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성령님을 거역해서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성령을 떠나게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거부하여 차갑게 만들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정직한 영이에요.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복적으로 정직하지 않을 때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51편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이렇게 간구했거든요. 이 다윗은 자기 안에 거짓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바세바를 범한 후에 회개할 때입니다. 다윗이 회개할 때에 정직한 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않으려면 정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점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 부족한 것, 약한 걸 드러내지 못하는 것 이유가 뭐냐? 그것은요, 사탄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 거짓의 영은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정직을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 그런 소리 했다가 사람들이 너를 우습게 보면 어떻게 할 것인데, 너 그런 말 자꾸 하면은 사람들이 너 싫어할 것이다, 그리고 너 떠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다 넣어줍니다. 그래서 포장을 합니다. 허세를 부립니다. 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진실을 이야기하면은, 정직하게 이야기하면요, 설령 내가 부족해도, 설령 내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향과 기질, 성품 가운데 또 어떤 습관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것이 왜 그렇냐?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정직함을 내보여야 합니다. 진실함을 내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의 의지로 스스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이 의지가 약해서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딱 강하게 역사하시면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가 싫어지고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경험하게 되면은요,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게 되면은 내 삶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의 시작과 생각의 방향에 민감해야 합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처음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할 때 처음 들어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은 뭐냐면은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근데 그 생각 그 이후에 두 번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생각은 내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세 번째 그 생각을 넘어설면은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한번 우리 점검해 보십시다. 말씀을 우리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첫 번째 생각, 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걸 붙들어야 합니다. 이걸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미루고 더 생각을 하면은 내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거기서 더 생각을 하게 되면은 마귀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처음 생각이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가 어떤 지점이냐면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혹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를 좀 섬겨라, 예를 들어서 이런 마음을 줬다고 생각하십시다. 도우라는 마음을 줬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죠. 그럼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놀란 경험을 할 수 있죠, 그대로 하면은. 그런데 그 일보다 내 형편과 처지와 입장, 이걸 자꾸 생각하면은 그 생각, 첫 번째 생각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이 자꾸 들어오냐면 뭐 다른 사람이 하겠지. 뭐 내 아내도 다른 생각을 하겠지. 내 형편이 이러는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 첫 번째 생각은 없어져 버리고 두 번째 생각이 되어지면서 연이어 바로 그냥 어떻게 되냐면은 마귀의 생각이 쏙 들어옵니다. 마귀의 생각은 뭡니까? 하지 말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회방하고 성령님을 계속해서 내가 소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뭐 목회자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헌신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헌신을 부탁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탁하거든요. 그런데 기도하고 난 뒤에 기도해보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나쁜 말이 아닙니다. 좋은 말입니다. 기도해보고 한다는 말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적시하겠다고 해야 합니다. 적시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자원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을 미루고 집에 가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형편과 처지와 입장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오는 생각이 뭐냐면은 마귀가 불순종의 생각을 집어넣어줍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언제든지 뭐냐면 내가 즉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유지하고 헌신하겠다고 작정하게 되면은 하나님 힘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반드시 좋은 일들, 선한 일들, 복된 일들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은 성령을 소멸케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 앞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그 값의 얼마를 감춥니다. 그런데 그 아내 삽비라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돈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 그대의 것이 아니었나요? 또 팔린 후에도 그대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처음 생각을 시작할 때는요, 그 사도행전 4장 마지막에 보면은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이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드렸는데 아나니아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여기까지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런 첫 번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생각 과정이 자기 생각이 쑥 들어온 거예요. 이게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아내 삽비라도 알았더라라는 말은 뭐냐면은 둘이서 그걸 의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자 결국은 뭡니까? 그게 확정되니까 세 번째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이 딱 들어와서 그대로를 이제 가지고 다 갖다 바치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갖다 이제 내놓게 된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사탄의 음성을 듣고 땅값 얼마를 감추고 다 드린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베드로가 다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강력하게 그때 역사했던 그 자리에서 그는 쓰러져 죽고 말았던 것이죠. 성령을 소멸한 거예요. 시작은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했는데 두 번째 자기 생각이 탐심이 작용하고 세 번째 사탄의 생각이 개입되자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무시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생각의 시작, 생각의 과정, 생각의 방향 여기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즉시 순종하면은 성령 충만하게 되고 죄를 이기고 또 하나님 주신 선한 열매가 맺혀져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기쁨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칭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매일 그냥 나는 기쁘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에 내가 순종할 때에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신앙생활이 활기가 있으려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성령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이런 마음이 지배적으로 있으면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할 때. 그 분별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반드시 말씀해요. 성령님은 우리 자신을 이기적인 삶을 살도록 하지 않습니다. 항상 성령님은 베풀고 나누고 섬기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에게 그렇게 하면 나에게 하나님 베풀고 또 공급하고 또 채워주고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않으려면은 오늘 본문을 우리 읽었습니다만은 예언을 멸시치 말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예언을 멸시함으로 인해서 성령을 소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을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환난을 당했지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했다. 그래서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쭉 읽어오다 보면은 사장을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꾸만 알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결과 거룩에 대해서 권면하고 경고를 합니다. 근데 그 경고와 권면을 무시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를 보고 20절에 바로 예언을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예언은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해준 말씀을 말하고 계시된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예언이라고 하는 말이 현재에 있어서도 오늘 교회 안에서도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집니다. 이 예언은 뭐냐면은 대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대언하는 것.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쁨을 누리려면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아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다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그냥 기쁨으로 해보는 것 순종해보는 것 그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아니 뭐 하나님 말씀을 해도 뭐 설교잖아요. 그건요 설교 그 설교 아닙니까 그거?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성령의 힘을 자꾸만 해방하고 소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예사로 얘기해요.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다. 이렇게 하면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도자들의 말을 곧이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이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를 내 영혼은 내가 알아서 지킨다 생각하거든요. 내 영혼은 내가 알아서 지킨다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내가 알아서 지키는데 내가 뭐하러 예배를 드려요? 내 영혼을 인도하는 목자가 뭐가 필요해요? 설교가 뭐가 또 필요해요? 여러분 여기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했거든요.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말을 하든지 혹은 여러 가지 뭐 부탁을 하든지 권면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요, 그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키게 되어지면요, 성령님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설견대 뭐 혹은 그냥 지나쳐버리면은 성령을 자꾸만 소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사보타주라고 하는 말 들어봤습니까? 사보타주. 이 말은 프랑스어인데 고의적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보타주란 말은 좋은 말은 아닙니다. 우리말로 말하면은 태업. 이게 이제 그 노동자들이 어떤 공장이나 어떤 현장에서 일하다가 태업하잖아요. 그걸 사보타주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노동자가 가만히 일을 하다 보니까 회사가 부당한 거예요. 고용주가 대우를 잘 안 해준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사보타주를 합니다. 일부러 일의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근데 뭐 공장에서 만일 일을 한대도 그 일을 해도 그냥 일 안 하고 대충 끝내버리고 그냥 안 해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이 사보타주라는 말이 사실 프랑스의 그 남학신이라고 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 남학신이라고 하는 그 뜻,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뭐냐면 무슨 일을 할 때에 제대로 해야 될 것인데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해버려서 일을 망쳐버리는 막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안 하고 남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은 내 마음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나는 안 한다. 무슨 소리를 해도 안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소멸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까? 아니면은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피곤하게 하려고, 어렵게 하려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켜보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거예요. 도저히 못하는 걸 자꾸 하라는 그런 강압적인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 생각은 어떻습니까?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렇잖아요. 부담스럽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내가 하면은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아멘? 하면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는 거예요. 방법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을 때에 못 지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폴 트립이라고 하는 기독교 상담가가 쓴 How People Change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보면 아주 좋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미혼 여성이 큰 회사에서 막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장을 만나보려고 사장 말하자면 오피스 있는 거기에 갔습니다. 사장실 옆에서 가보니까 게시판에 뭘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그 사장이 이런저런 지시 상황과 여러 규칙들을 게시판에 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이 여성이 그걸 이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처음엔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야, 이대로 못했다면 나 해고당할 것 같은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걸 다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존경심도 있는 거예요. 아, 정말 사장은 이렇게 하라구나 하는 어떤 권위, 이런 것도 느껴졌어요. 근데 사실은 부담스러운 말이 마음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수개월이 지났는데 이 미혼 여성과 사장이 연인 관계로 발전이 되어졌어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졌어요. 마침내 둘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여성이 사장실 앞에 있는 그 게시판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부담스러웠을까요? 부담스럽지 않았을까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는 거예요. 전혀. 오히려 더 기쁜 거예요. 오히려 더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랑스럽고 막 그 규칙과 지시 이것이 막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막 이 여성은 무엇이 변했습니까? 규칙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규칙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규칙을 준 사람과의 관계와 태도 본질이 바뀐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면요 부담스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지 않고 멀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너무 부담스러워.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 무거운 짐 같아 그냥. 여러분, 그래서요 여기서 있는 장 목사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관계가 좋아야 돼요. 아멘.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관계가 좋아야 돼. 관계가 좋으면요 신앙생활을 하기가 편해. 편하다기보다도 쉬워요. 그런데 관계가 나쁘면요 무슨 말을 하도 그게 안 들려요. 아예 차단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성령을 자꾸만 소멸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예요. 여러분, 이건 아멘은 하는데 신랑, 신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신랑, 신부 하니까 아, 이거 진짜 어색한 관계입니다. 이게 뭡니까? 부부생활이 불편하면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의 관계라면요, 사랑의 관계라면 조금도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이 만일에 부담스럽다면은 주님과의 관계가 자꾸만 깊어지지 않냐고 뭔가 어색하고 불편하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려면은 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쉬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의지를 딱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요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려줘요. 성령님이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다 보면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아도 조금씩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데 우리가 누구 닮는다고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그 섬김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 섬김 있는 거, 이거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참 힘듭니다. 내가 뭔가 할 것, 그 정해놓은 거 그것만 하면 된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신앙생활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내게 무슨 어떤 음성을 주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듣고 내가 그걸 실천해내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어렵지 않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번에 이 성령 강림절 이 안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좀 하겠어요. 기도를 하는데 나는 기도 시간이 얼마 정도 되는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 살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대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과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느냐면은 내 의지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의지로 하는 거 제한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내 삶의 결핍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초자연적인 역사 일어납니다. 아멘.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겠다는 그런 가능성의 마음을 줘요. 성령님은 가능성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작정하셔야 돼요. 작정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성령 충만,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 비결을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 내가 참 안 변했어. 내 어떤 기질과 성향과 버릇과 습관, 내 삶의 자리, 이게 어려워서 성령을 내가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보다 여러분 먼저 사역을 구하십시오. 주님, 제가 복음 전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사역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요, 정말 내 마음에 진심으로 우러나다 보면은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성령님은 항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성령님 항상 우리를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내 손에 되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감사가 있고 복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부탁하고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 나는 그냥 집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집에서 기도를 하는 그 골반 기도가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지 모르지만은 교회를 나와야 돼요. 교회를 나와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몸이 안 따라가는 신앙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려고 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생각으로, 관념으로, 그 사랑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뭡니까? 몸이 서로 합하여지는 거예요. 몸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도 몸을 들여야 돼요. 여러분, 몸을 드릴 수 없는 때에 몸을 드려야만이 그때 몸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피곤함이죠. 힘들죠. 어렵죠.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을 두 번째 생각이라니까요. 그 생각이 조금만 지나면 세 번째 생각이 되어버립니다. 세 번째 생각이 뭐라고요? 마귀가 갖다 심어주는 생각이에요. 왜?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자꾸만. 오늘 말씀 위에는요,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뻐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했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은 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신앙생활을요, 체질을 좀 바꿔야 돼요. 이 거룩한 영적인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고 이러면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어떤 문제와 시련이 있어도 뛰어넘고 이겨나갈 수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이러면은 뭡니까? 우리 삶에 감정이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 주 동안 하면서 감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감정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간증, 기쁨 이런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원하시는데 너 저 사람 좀 섬기라 했는데도 아이 글쎄 뭐 그냥 밀어버리고 안 섬기고 이러버리면 간증이 없어요. 그런데 섬기고 잠깐만 보면 성령님 성경을 읽어보면요 다 보면요 희생 순종 이런 것입니다. 아이고 이 희생 순종이 어려운데 왜 이걸 하라고 할까? 복 주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해보면은 뭡니까? 베네핏이 있는 거예요. 베네핏이. 근데 그걸 받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가도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가능성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예하고 그냥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충만해집니다. 마음이 풍성해져요.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도 마음이 풍성해져.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술 취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주머니 털어가 기마해가 좋거든. 막 그냥 이러잖아요. 꼭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 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는 그런 찬양을 하잖아요. 그런 찬양을 우리 믿는 사람 말고 세상 사람 들으면요 얼마나 대책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를 비아냥거리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일 안 하겠어요? 금방 그럽니다. 왜?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의 순종하게 되어지면 늘 충만해지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지혜, 새로운 성품, 새로운 소망, 가능성, 새로운 힘, 새로운 자유, 새로운 열망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대신 우리의 죄된 성품과 우리 안에서 싸웁니다. 성령님 덕분에 우리는 육체에 굴복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 덕분에 죄로 이끄는 강렬한 열망과 감정과 열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거기서 아니요 하고 단호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신앙생활에 그래야 많이 기쁨이 있어요. 육신이 연약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또 질병과 싸워야 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그걸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이상하게 신기하게 뭡니까? 신비하게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이걸 이겨내겠다는 그런 확신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의지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붙들리면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데 이 충만해지기 원하는 그 마음 가운데는 반드시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즉시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미루고 나면은 성령님을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자꾸 성령님 소멸하게 만드느냐 하면은 악한 영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은요, 위로의 영입니다. 생명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이끌고 가려고 해도 내가 안 끌려가려고 자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만이 그러면 가능하냐?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나는 막 기도할래도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 한 5분도 안 돼요. 잘 괜찮아요. 그런데요, 5분 하는 사람 10분 늘려야 돼요. 10분 하는 사람은 20분 늘려보세요. 자꾸 기도를 늘려야 됩니다. 그럴 때 뭡니까? 성령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않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은요, 성령님이 내 안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면은요,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요, 나는 주님만 의지하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심과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자리에 특별히 이번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특별히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우리 자신을 극복하고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